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설교를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좇는 그와 같은 마음이오니 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진리를 기뻐하며 그것을 깨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사건들이 자주 언급되고 또 시편에 자주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장들과 비교할 때에 이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은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을 때도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반복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또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이 16장의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패턴을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함이 말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이 만나와 연결해서,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만나와 연결해서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덧붙여서 나오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반응으로서의 그 만나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안식일 규정, 이 세 중요한 부분이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반복되고, 그리고 6절에서 30절까지 조금 그 패턴으로만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 6절에서 3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고,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이 자주 반복되고,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또 두 번이나 나오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반복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그 강조로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또 하나님의 반응으로서의 그 만나를 내려주심, 그 선하심이죠. 그리고 안식일 규정,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장을 전체를 다 다루기를 원치는 않고 다음 주와 나누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그 단어로만 이렇게 찾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읽으면서 새로운 어떤 패턴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네 번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면서 읽게 됐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시리어스하게 지금 다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 이 원망이 시작된 것은 15장 24절이거든요. 15장 24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조그만 불씨가 건물 전체로 퍼져서 건물 전체를 그 태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전체가 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아마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망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온 회중 가운데 이 불평과 원망을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7번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7절에 2번 나오고, 8절에 2번 나오고, 9절에 한번 나오고, 그 12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절밖에 안 되는 그 구절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 이 원망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에 서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단순히 먹을 음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원망이 왜곡되고 있고 사실이 왜곡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미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3절 말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풍요롭고 만족할 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함들은 하나도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고 풍성함, 그리고 그 배부름, 만족함,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사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왜곡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값없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값없이 얻은 것입니까? 자신들이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노동의 대가로서 학대를 받으면서 그 비참한 그 육체 노동의 대가로서 간신히 얻은 것이지 값없이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사실에 기반이 되어서 거짓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미화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고 계시질 않아요. 내가 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네 번의 그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자신들이 못 살겠다고 자신들이 지금 죽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부르짖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권능을 베푸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고 버려야 되고 또 머리에서 제거해야 되는 그 나쁜 그 기억들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은혜는 망각하고 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은 사실을 왜곡한 채 오랫동안 간직할 때에 그것이 원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 뭐 이렇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향하여서 은혜로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그들의 원망을 상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16장의 그 구조는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들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다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만나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에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이 독특한 방식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 방식을 택하셨을까?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꺼번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셨고 매일 아침 그 날에 필요한 일정량의 그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그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인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양식을 구할 그런 곳이 없어요.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땅이 아니라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이셔야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것을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면서 아침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40년을 만나를 먹으면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죽었고 또한 광야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도 즐겨 설교하실 때 사용하셨는데요. 영적으로 하면 이 만나는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만나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35절 또 49절에서 51절 또 58절 사실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택하긴 했지만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이 만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6장의 본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계속해서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비교하시면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그냥 떡으로만 먹은 거예요. 음식으로만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어서 묻혔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말했던 이 삶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정 기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그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힐 때에 뿌리가 뽑힌 그 순간 생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죽은 나무죠. 그러나 아직까지 뿌리가 뽑혔지만은 뭐 한 달, 두 달까지는 잎사귀가 파랄 수 있죠. 뿌리가 뽑혔지만은, 그죠? 꽃병에 꽂아놓은 꽃들도 마찬가지죠. 잘린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꽃병에 놓으면 어느 정도는 그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에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버려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생명.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되어져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그 깨달음들을 주시고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예요. 어제 묵상한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 생명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눈에는 누가 영생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고 누구에게 아직 생명이 없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4절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것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시험은 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시험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도 이제 8장 2절과 3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그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두 가지 규정을 주셨어요. 첫째는 매일의 양식을 거두되 그날 거둔 양식은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양식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식일 전날 제6일째에는 5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왜 이것이 시험하는 것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들의 의도는 뭡니까? 매일매일 하루치만 남겨주시잖아요. 하루치만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의심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안 내려주시면 우리는 어떡할까? 굶어 죽는 거 아니냐 해서 일정 양을 남겨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겨둔 것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 내가 조금 더 많이 걷어서 오늘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1년치 아니면 10년치씩 내가 쌓아두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만나를 쌓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6일째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7일째는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7일째에도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인간적인 계책을 의지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이 시험에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더 많은 양식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재물을 쌓아놓아야 내가 편안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만나가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재물을 축적한다라고 생각하며 쌓아놓지만 그것이 썩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그 추수가 풍성하게 돼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됐어요. 그때에 스스로의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리라.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가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정말 내가 공급할 것을, 내가 신실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만나를 쌓아놓고 아침이면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의 진노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서도 또 그들이 나가서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에도 나가서 또 거두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레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목표는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곳에 있어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함으로 일하면 그것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날들입니까?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양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먹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땅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광야는 통과하여서 지나가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재물을 쌓아두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 재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도 못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진노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시지 않는가? 가나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심령이 되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뤄나가서 천국 백성의 그 자격을 갖추는데 이 광야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 신명기 8장 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입에 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16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원망을 또 불평들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또 그것을 의지하고 이 죽음의 땅, 광야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것, 그것을 목표로 하며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에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44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